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호칭을 듣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특히 이제 13장서부터는 바울이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 거점이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이제 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잖아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역사적으로 그때를 찾기 위하여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일어났다는 일이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다른 사적들, 특히 뭐 F.F. 브루스라든지 아니면 요세푸스가 썼던 그런 역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다 추적해가는 거예요. 그때 상황들. 그래서 이때가 언제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글라우디오 때, 글라우디오라는 이 로마 황제, 4대 황제인데요. 이 4대 황제가 있기 전이에요. 그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됐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있기 바로 전인 거죠. 사실 이 사람이 41년부터 54년까지 있으니까 요 기간 안에, 요 기간 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흉년이 들었냐면 AD 45년에서부터 48년까지 그 한 4, 5, 6, 7, 8, 한 4년 동안 그 로마 유대 땅하고 그 근동에 흉년이 엄청 들었다고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5년 전일 거 아니에요. 흉년 들기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44년 에서 41년서부터 글라우디오가 있었으니까 41년에서 44년 사이 보통은 한 44년 AD 44년경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요즘처럼 지난 주일날도 설교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욕 엄청 먹잖아요. 왜 욕을 먹죠? 너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으니까. 한편으로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면 그래도 교회가 욕을 안 먹을 텐데 그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1세기에 로마가 그 고대 근동 로마가 전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가장 유명한 학파 중에 성경에도 나오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파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있거든요. 이 스토아 학파는 뭐 학문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학문이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제하는 삶,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에 뛰어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에서 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개발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도 사기를 당해도 그리스도로 참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다 비슷해요. 우리랑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도 내가 잘 돼서 잘난 것으로 내가 이만큼 복받아서 하나님의 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란 말이죠. 잘 되건 못 되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걸 내 힘을 다해서 갚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이걸 신인협력설이라고 얘기해요. 신인협력설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일하니까 나도 100%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50, 내가 그 50, 아이고 50은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99.99%, 나는 0.001%. 그것도 신인협력설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이 100, 나도 100. 왜? 날 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서 온전히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를 개발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구약 전 역사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다시 호세아가 얘기한 너희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옛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으면 고기까마 옆에서 마늘하고 부추 마음대로 먹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먹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맨날 아침마다 만나밖에 없다. 기껏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마늘하고 부추, 고기 못 먹으니까 후추 처먹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가만히 발 뻗고 있어도 그들을 뭐 구름기둥으로 쭉 이끌어간 게 아니라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걸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가게 하신단 말이죠. 내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100% 나도 100%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경험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이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인데 뭐 특별한 인물은 아니고요. 그가 이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흉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사실은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저주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저주인가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천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처할 줄도 아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내 일이 잘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고 내 일이 안 되면 내가 뭘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많은 사도들의 인생이 잘 된 인생이었나요? 그럼 뭐 목 잘림을 당하고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그냥 회개하고 너네 이게 저주가 아니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지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모든 상황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단순히 나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흉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면 알게 돼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뭘만 잘못되면 우리는 내 죄 때문이라고 붙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약함 속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 약함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 보고 있는 구약적 관점의 복과 저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지나고 13장이 들어가면,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와요. 이제 그것을 오늘 11장 마지막에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불러요. 바울을 총빙하죠.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무슨 선입견이 있어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 그렇죠? 우리는 바울보다 못한 사람. 안 그러세요? 바울이나 나나 뭐 삐까삐까해. 그 정도 실력은 돼 나도. 등등 하시죠. 아, 그 정도의 실력은 있죠, 우리가. 제가 요즘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강의를 하나 듣는데요. 대학원 수업이에요, 매스터. 근데 들어보니까 교수들 하시는 수업이 저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배워오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안 기쁘신가 보네요.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바울이 사실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같이 봐야 돼요. 바울도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옛 속담에도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근데 누가 와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 믿어요? 못 믿어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 말은 믿어. 그러면 그만큼의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것이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왜 다른 말 하실까? 이랬다 저랬다. 자,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삶에서 정말로 좀 부럽고 장점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굉장히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좋은 뭐 실력 이런 건 있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 정말로 부럽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조건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그게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조건이 아니면 뭐예요? 그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바울이 일을 했어요. 뭘 심은 거예요? 바울을 심은 거죠. 바울을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울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심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했는데? 바울이 일했는데 자기의 손으로 일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일을 하면서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면서 아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봉사가 됐건 아니면 전도가 됐건 기도가 됐건 말씀 묵상이 됐건 연구를 하는 것이 됐건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도움이 되면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쉬세요? 안 쉬면 우리도 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심지 않은 걸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뭘 심지 않는데 우리는 죄와 욕심과 서로 분열되는 걸 심지만 그걸로 살려고 하지만 내 이기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심겨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온유와 사랑과 기쁨과 뭐 평안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겨지는 게 아니라 누가 심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죠. 바울이 잘난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난 목사가 목회하면 교회가 커질 것이다?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죠. 목사가 잘나면 더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칩니다. 아, 이건 나중에 편집해서 빼야 되려나? 잘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잘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만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점이 있단 말이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같이 부딪히고 알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서로 고민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아, 내가 이만큼 강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지 않잖아요. 주의 손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한다고요? 주의 손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 잘하는 성도가 봉사 열심히 해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 때문에, 성경 공부 잘하는 목사 때문에, 잘 가르치는 어떤 직분자 때문에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 손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로 이루어지다 가는 거죠. 그 성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주의 손이 일하니까 은혜를 보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것들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냥 웃지요?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아프고 괴롭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지만 눈물을 흘리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내 삶의 돌이킴, 그 믿음에 살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 때문에 은혜 기쁨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3절에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이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다는 말이 뭘까요? 이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에 25절, 24절, 25절, 26절. 근데 우리의 관점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얘기를 24절 바로 나오는 말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죠. 24절 뭐예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람이 많아지는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해서 바울을 데려와서 열심히 사역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 성도가 많아졌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과인 거지, 그것이 마치 뭐 그 일이 하나의 조건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데려오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 전 5장 바로 전에 뭐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바나바가 많은 사람을 위로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라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받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에 있는 땅 팔아갖고 돈 드리고 얻으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바나바가 그만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바울을 데려와서 동역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를 청빙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뭐라 그래요? 머물면서 한 일이 뭐예요? 1년간 머물면서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렇게 점점 자기 신앙으로서 자기 삶에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만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그거 지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바른 지식은 제가 말씀드리죠. 바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요. 결론에서 더 나올 텐데 요즘처럼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주일날도 못하잖아요. 새벽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안 되고 기껏 하는 게 수요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건데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집중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죠. 뭐 좀 옆에서 소리 나면 이것저것 신경도 써야 되고 이 대면이 아니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피고 한 번이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나도 오늘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시고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청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청한 사람과 함께 가르치는 일이 있고 이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마지막에 29절을 봅시다.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 일이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구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조라는 것은 물론 뭐 다른 의미로 봉사의 의미도 있지만 연보의 의미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 성도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연보를 해서 그 부조를 보내는 거죠.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힘들면 다 힘들지 한쪽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힘든 중에도 그 일을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에서도 그렇고 힘든 중에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중에도 연보를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 구제를 하는 이유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연보를 하는 것도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십일조는 구약의 의미로서 십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십의 일만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십일조를 왜 하느냐. 나는 이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십일조를 꼭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 갖고 생색낼 이유 없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힘을 빼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표현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니네 진짜 불쌍하구나.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대를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한 행동이 그래서 남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이 연보하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우리 이제 뭐 앞으로 두 달 후에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각각의 그 힘대로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처럼 체면을 좋아하는, 체면을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하면 그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돼. 그건 또 어떻게 아시는지. 체면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한단 말이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해요. 혹시 이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옛날에 건축헌금 하는 것 같고 누가 얼마 했다 누가 얼마 했다 이걸 쫙 내보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렇죠? 그거 갖고 서로 눈치 보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또 자랑하기도 하고. 아니란 말이죠. 각각의 힘대로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든 사람들은 적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의 맡은 바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는 이게 보면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그냥 무계획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연보라는 것은 이만큼 있으니까 계획을 짜고 그것대로 내가 살고 아끼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를 돕기 위하여 이걸 준비하고 그런 하나하나의 낸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 바나바 한 사람 손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이 함께 가요. 왜? 서로의 약함을 아니까. 연보를 가지고 갈 때 꼭 두 명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을 보내면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 특히 연보를 하거나 그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그 일을 혼자 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서로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가 돼요. 연보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명의 손을 빌려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이제 13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1차 전도여행, 전도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12장에 잠깐 나올 이 헤로드 왕이 죽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본 때 그 말씀을 게을리 연구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따뜻하여졌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저희로 하여금 정말로 작정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갈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